50 이상 먹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보면 자기가 살았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이 겪었던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젊은 사람들이 겪는 시대에 비했다면 분명히 어려운 시대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국을 잃고 일제 치하에서 경험했던 그런 슬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 살아보게 될까? 그러나 해방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일제치하보다 더 힘들었던 전쟁의 시기를 또 우리의 어른들은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유도 없이 죽고 죽이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내 편 내 편을 나누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가난이 또한 무서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라의 경제는 많이 발전하고 가난은 많이 극복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산업화라는 핑계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았던 시대를 또한 우리의 어른들은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랑스럽게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성공시킨 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면 평안합니까? 지금 우리의 또 후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희망을 잃어가고 점점 양극화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경험했던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어느 시대가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쟁도 경험해보지 않고 뭐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시대에 비하면 많이 편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더 어려운 시대를 사신 것만은 틀림없겠지만 누구나가 그 시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점점 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현장에서 누구나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합니다. 극복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장려하고 격려할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되겠지. 마음 편한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현실, 고쳐야 될 현실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땅이 무너지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일들을 너무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물론 옛날부터 있던 병이지만 예전에는 참 그런 말이 들으면 굉장히 생소했지만 지금은 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쉽게 들릴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활동하고 또 사회 변화를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이 있다. 평화롭지 못한 현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화는 종교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내적인 평화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보아야 될 현실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켓 같은 데 가보면 이 마켓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전단지를 나눠줘요. 요즘 뭐 그런 거 많습니다. 뭐 기수련, 마음수련, 뭐 명상, 참선. 이게 다 뭐냐면 보아야 될 현실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얻자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먼저 얻는 것은 굳이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다 인정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솔직히 말하건대 내적인 평화만을 찾기 위한 종교를 찾는다면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우리의 기독교만큼 가장 그 수단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나 우리의 이웃 종교들을 보면 내적인 평화를 찾기 위한 모든 것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평화는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적인 평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찾아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뭐 마음 수련을 받으러 갔더니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몇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교회 오면 꼭 그 마음의 평화를 주지만 않잖아요.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구와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봐라. 마음의 평화만을 찾지 말고 너의 잘못도 함께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의 평화만을 따지자면 어쩌면 다른 종교들보다 더 좋은 종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평화는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평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짜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만 편하고 내 주변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감고 귀 막고 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나도 평화로워야 되지만 이웃도 함께 평화로워. 그 평화가 참 평화인데요. 그 평화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가끔은 있는데요. 참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왕이라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평화의 왕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중세교회들은 주님이 뜻이 이 세상을 칼로 제압하는 것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중세계 뭐 십자군 전쟁이니 얼마나 많은 죄를 교회가 저질렀습니까? 그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부러워하고 딸과 어머니가 부러워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러워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키는 듯한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평화를 말씀하러 오신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기독교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칼이란 무슨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칼 하면 항상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탁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쥐어진다면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그런 칼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손에 쥐어진 수술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어진 연필 깎는 칼은 그들의 학습 도구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서 함께 과일을 깎아 먹을 때 깎는 그 칼은 가족의 평화로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에게 주어진 칼은, 폭력자에게 주어진 칼은 그것이 곧 살인의 무기고 상처의 무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 칼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살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죄는 바로 편하게 살려는 데서 나옵니다. 편하게 살려는 건 죄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만 편하게 걸어갑니다. 아니, 저기 잘못 개입됐다 괜히 나만 괴로워져? 편하게 살면 그 죄 짓는 겁니다. 지금 내 공동체 밖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저 그냥 내가 아는 척하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는데 내가 평화롭게 사는데 뭐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내가 노력해서 평화롭게 사는 거야? 마음이 거기에 그쳐버리면 그게 죄인 겁니다. 왜 주님은 그 밖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주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공간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지금도 물론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많이 열려있죠. 오늘날 이 네트워크는 뭐 이 셀폰, 스마트폰 하나와 컴퓨터만 있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과 소셜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네트워크라는 게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끝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자꾸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는데 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가정을 깨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불화한다는 말은 잘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그 가정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맞지 않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을 못 따라가거든요. 잘 맞지 않은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한 대로 불화하고 있는 겁니다. 꼭 싸운다는 의미의 불화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이 사회 네트워크를 이룩하는 방식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혈연이나 동창회나 이런 게 중심이라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전화기 하나로 자기들의 의견을 전하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때로는 하나의 여론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맞지 않는 사회가 오는데 자꾸 왜 그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딸과 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고 뭐 치고받고 싸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새로운 평화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둘 다 사이가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근데 우리 뜻으로는 함께 함부로 평화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결코 내가 살고 있는 작은 공동체만 잘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내가 불편하여도 이웃을 향하여 나가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또 누구와 평화하겠습니까? 이웃과 평화해야 됩니다. 나는 이웃과 평화하다. 내 뒷집 사람과도 평화하고 내 옆집 사람과도 평화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웃과 평화한다라는 것은 이웃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피부색이 달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이유 없이 편견과 고통 속에 당하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과 평화한 겁니다. 내 자신의 많은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아둥바둥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마음 수련과 다른 거예요. 내 마음만 평안해지면 그게 소위 말하는 마음 수련이니 뭐 명상법이니 이런 거지만요.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내 자신과 평화할 때 그것이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가르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야말로 치료용 칼을 주는데 이걸로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익숙한 그 네트워크 사회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불편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씀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해야 되겠습니까?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것, 평안한 것을 편안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저 나만 편하면 돼.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도 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걸어갔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편안함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 한인타운에서 다니던 학교는 특수하게도 시각장애자들과 함께 교육받는 그 프로그램의 시범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얼마나 뛰어다니기 놀길 좋아해요. 복도에서 다 그런 경험들, 기억들 나시잖아요. 근데 이 학교 아이들은 그러질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 시각장애자들이 얼마나 소리를 모든 걸 방향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요. 왜냐하면 같이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너희들은 맹학교 가서 따로 교육받아 이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어릴 때부터 조심스럽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 아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그것도 뭐 많지도 않고 한 반에 한두 명인 아이들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닌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평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사회 제도에 따라서 그저 맹아들은 맹아학교 보내서 우리한테 와서 아 좀 결거적거리지 마.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적당히 우리가 세금으로 그 맹아학교에 뭐 도와줄게. 이게 아닌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평화인 겁니다. 오늘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이름처럼 늘 평화의 교회, 평화의 사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진정으로 내적인 평화도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도 이루고 이웃과의 화평도 누림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나를 그냥 행복하게만 해주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편하면 주님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내가 참 평화와 참 정의를 위해서 불편할 때, 그래서 힘이 겨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참 평화는 분열과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사계를 향해서 초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모두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평안하고 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불편한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걸어갈 때 이 사회가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우리의 평화의 교회 교우들, 세상 평화를 위하여 걸어갈 때 힘든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고, 3절은 일어서서 부르시고, 4절 부르실 때에 절을 따라서 앞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